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메시지라고 정했어요. 마지막 메시지라고 정했지만 ES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중간 타이틀이, 중간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하면 Final Instruction and Greeting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거나 혹은 가구를 사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때로는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어떤 종이들이 있어요. 그 인스트럭션 안에는 이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조립할 때 이렇게 이렇게 조립하십시오라고 하는 조립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인스트럭션 안에는 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워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경고, 뭐 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열이 많이 날 때는 이런 약은 드시지 마십시오라든가 뭐 몸에 뭐 당뇨가 있거나 그럴 때는 이런 약은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것.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7절에서 24절 혹은 23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경고가 담겨져 있고 뒷부분에는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지난주 설교를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난주 설교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교회의 다양성과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다. 거기에는 자유인도 있고 거기에는 종도 있고 거기에는 여자도 있고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연합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끝났는가 하면 너희는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해라. 그러면서 달달하게 끝났어요. 달달하게 끝났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사도 바울의 모습이 180도로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 이건 다른 사람이 썼죠.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10명, 많으면 20명, 5, 6명 그렇게 모여있는 가정교회 같은 교회가 막 있는데 그런 교회가 다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런 다양성이 있는 곳에서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되니까 서로가 만날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가 서로를 문안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안에 교회와 교회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다양함 속에서 연합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경고를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경고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에서는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딱히 지목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전체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면서 그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로마에 있는 교회를 그대로 우리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놓고 본다면 다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부부도 다른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연합이에요. 다양한 사람을 모아놓고 모래알맹이처럼 따로따로 섞여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연합하게 하는 솔루션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을 깨뜨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으니까. 지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왔어요. 거기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고를 보게 되겠습니다. 경고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많이 할애를 할 텐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 그러면서 I appeal to you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냥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경고해요. 예, 이런 거죠. 가구를 하나를 사왔어요. 뭐 아이키아에서 사왔든 뭐 월마트에서 사왔든 어디서 사왔든 가구를 하나 사왔는데 요즘은 다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망치 들고 설치는 거예요. 아빠 나도 할 거예요. 막 설치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부할게.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망치질할 때 네 손가락 찌면 안 돼? 거꾸로 박으면 안 돼? 그거는 좀 힘주어서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부탁할게. 다치면 안 돼. 그러면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어떻게 해요? 뭔가를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한다. 그러면서 강한 단어를 세 가지를 써요. 경계해라, 떠나라, 분별하라.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하라예요. 이 경계하다라고 하는 단어부터 세 가지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텐데 이게 저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요. 마치 중간고사 치르는 느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이제 거의 다 편지를 쓰고 결론 부분에 와서 중간고사를 보는 심정인데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도 중간고사 오늘 한번 치러봅시다. 미드텀을 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과목이 뭐냐면 경계하는 시험 과목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경계하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살피다라고 하는 말이 watch out이라는 말이에요. 경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라는 말을 썼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난 이제 10년, 해수로는 11년 동안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때로는 문 잠그고 나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도둑님께서 안 오셨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 교회 뒤에 골목길에 가끔 이제 그 박스 깔아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지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좀 스트레인저이잖아요. 저한테는 좀 당혹스러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뭐를 할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여기서 왜 자요? 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뒷문 제대로 다 잠겨 있는지 확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워치아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났다가 그분이 어떻게 어디로 움직였는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가끔은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캔푸스를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게 워치아웃이에요. 잘 살피라, 경계해라 라고 하는데 무엇을 지금 살피는가 하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는 것과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 즉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막거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결론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있는데 배운 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자,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을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사랑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둘이서 싸우면 진짜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둘이서 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쟁하는 것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약간의 경쟁심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경쟁심이 분쟁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야기하고 풀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투고 교회가 갈라진다? 그거는 아닌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요즘 나타나는 것이 다 그러한 유의 모습이거든요. 양쪽에서 교회가 분쟁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양쪽에서 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이 일이 참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양쪽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난 니네들한테 영광 못 받을 것 같아 이러실지도 모르는데 양쪽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워치아웃 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워치아웃 해야 돼요. 그것을 막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성장이라고 해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신앙의 그 성숙함이 자라려고 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쉽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모습하고도 같이 연관을 좀 시켜 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맞아. 그렇지. 그거는 맞는 말이네. 라고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그 말은 성경에 있으니까 일반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설교를 하실 때, 산에서 설교를 하실 때, 그렇지. 살인하는 게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 될 수 있겠네. 아,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 맞겠네.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긍했다 이 말이에요. 산상설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상설교에서는 없어요. 왜?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1교시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분쟁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맞아. 그거는 맞는 말이야. 내가 뭐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동의해주는 부분에서조차도 우리가 못 지킨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법을 어겨도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법을 어겨도 됩니까?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시간을 늦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 시간에 늦었으니까 늦으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막 교통 법규를 막 어겨가면서 막 인도로 뛰어들고 막 차선을 넘어서 노란색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가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작은 일상생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경계하다예요. 그래서 1교시 시험 제목이 뭐냐면 성경에 관한 테스트입니다. 그게 1교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성경에 대한 시험에 중간고사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자신 없더라고요. 그럼 바로 2교시로 넘어가죠. 2교시는 어떤 건가 하면 떠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떠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17절 끝에 부분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avoid them. avoid라고 하는 말은 방지하다, 회피하다 뭐 이런 것이에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가 문안하라, 서로가 인사해라, 사랑해라, 연합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어떤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선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탈선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원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를 섬긴다고요?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배는 실제로 먹는 이 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들의 신은,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의 배다. 저들의 배가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저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로마의 귀족 사회에서는 그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요, 정말 미련하게 밥을 먹었어요. 그 기록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먹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비스듬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앉는 건지 누운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스듬 이렇게 기대가지고 하루 종일 먹어요. 어느 정도로 먹는가 하면 옆에 이만한 양푼이 하나 있어요. 지저분한 얘기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이만한 양푼이 하나 있는데요. 먹다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 토해내놓고 양푼에다가 토해내놓고 또 먹어요. 그 정도로 먹는 사람. 그래서 저들의 신은 자기 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저들의 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크라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이기주의로 스스로 자기에게 종이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종이 된다라는 말은 또 뭐예요? 조금 더 우리 쉽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Christ-centered life를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완전히 자기 중심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avoid them.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방지하라. 그들을 회피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해도 될 것 같아요. 중부에 있는 미국 중부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을 교회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후에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구역 예배를 드려요. 따로 모이지 아니하고 주일날 구역 예배를 모이는데 그 구역 예배를 잠깐 한 20, 30분에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맥주 파티가 합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술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속주의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컴프로마이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18절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그냥 대충 믿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대충 해도 된다고 가르쳐주는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생활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달리기라고 표현을 해요. 경주로 표현해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룰 때까지 죽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Avoid 시켜버려야 돼요. 회피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만큼은 대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교시의 시험인데 이교시의 시험 문제, 그러니까 제목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안 한다고 안 그랬어요? 다 우리 다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게 두 번째 시험 과목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분별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것, 즉 살피다라는 말과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세 번째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19절 말씀을 딱 보면 반드시,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예, 고마워요. 19절 말씀 앞에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기뻐한대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을 기뻐하노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운데를 놓고 두 개로 나눠서 보십시오. 나눠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어.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얼굴 안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얼굴 색깔이 확 바뀌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영어성경으로 보십시오. 영어성경으로 보면 이게 더 정확해요.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워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 이 부분에는 여러분 쓰세요. 여기는 이게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이에요. But I. 이게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편지를 쓰면서 야 고마워. 너희들이 주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돼.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나누어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순종이 있는 거죠. 하나는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에 내가 들어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순종할 때 하더라도 악한 일을 하는 데서는 미련하게 되라. 착한 일을 할 때는 지혜로워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고 악을 행할 때는 미련해야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꽝 그러는 거예요. 이게 꽝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모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받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안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고 그러면 IQ가 없던 IQ까지 확 생겨서 한 150으로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련해져 버려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느 영어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너희가 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선한 것에 있어서는 너희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초보자도 되지 않기를 원한다. 초보자도 되지 않기를 원한다. 아예 건드리질 않는 거죠. 이런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한 일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이 시험 과목은 뭔가 하면 도덕 시험이에요. 도덕 시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의 삶은 과연 성경에 딱 맞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 시험이었죠. 우리의 삶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과연 우리의 선이 점점 발전되어지고 도덕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가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교회로도 그렇고 저 자신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소망은 가질 수 있었어요. 자신은 없었는데 소망은 가질 수 있었어요. 근국에는 최종에 가서는 저는 웃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났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20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잘 못해요. 시험 점수 참 나빠요. 어떤 해는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유혹을 받으면서 살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연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국에 가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누가 개런티를 해주고 계시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개런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양함 속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교회를 아프게 하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키고 성도들의 말을 험담을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를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 부분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20절이에요. 전능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왜? 싸워서 이기는 거니까 능력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화평, 평화, 평강을 쓰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싸우는 것과 평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은 마귀에게 우리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악을 멸하고 정복하고 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마음에 참된 화평, 참된 그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요?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혹은 사회적으로는 형량을 받고 형을 다 받아야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도망다니면서는 절대로 평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로 머물고 있기를 원한다면 악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는 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저는 믿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뱀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3장 15절에서 The Original Gospel, 원시 복음에서 이미 예고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언제 성취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졌고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고 그러면서도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짓밟고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충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실 거예요. 또 평강을 주실 거예요. 또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0절 끝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인사를 해요. 3절에서부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5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했었어요. 이름이 안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약 한 26명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26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문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자기와 같이 하고 있는 8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이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부분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이루어 갈 거예요. 인사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21절에 누가 되어 있는가 하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아들인데 그냥 대충 약 한 8년 동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행을 계속해서 같이 했던 바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 그 디모데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혈통, 자기 친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누기오는 여러 사람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 사람은 누구로 보는가 하면 누가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누가를 보는데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럼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서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누가와 바울을 포함한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를 여기서 이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야손과 소시바도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야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의 집주인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소시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레아로 이제 사도 바울이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만난 사람이 바로 소시바도 혹은 소바도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전하고 있는 로마서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사람. 대필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시력도 별로 안 좋아서 자기가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옮겨 적는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이름이 더디오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허락을 받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드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피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23절에 보면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편지 쓴다고 그랬어요? 고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를 돌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푼 바로 그 사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사람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지방 관리였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형제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형제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어느 한 시의 토목과장이에요. 길 공사하는 일을 책임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고고학자들이 그 고린도 그 도시를 이제 발굴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 길을 만들 때에 큰 돌멩이를 깎아가지고 그 블럭을 만들고 블럭을 다 이렇게 메꿨잖아요. 보도블럭처럼 이렇게 메꿨는데 그거를 공사를 책임진 사람이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토목과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우리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잃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여러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래도 되는데 이름을 거론을 했을까? 26명의 이름도 이 편지를 받는 26명의 이름도 참 다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8명의 이름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경이 정말 다 달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한 가족만 택해서 가족교회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로 모이게 하셨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점차 발전되어져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동역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을 통하여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강명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혼자 계십니까? 절대로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는 목사가 됐던 아분디오 목사님, 오스카 목사님, 다초 목사님, 호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퍼펙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 돼서 고강명 선교사님들을 돕고 계세요. 황성기 선교사님 혼자서 사역하는 것처럼 외로워 보이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서 사역하지 않아요. 물론 사역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외로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분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성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LA에서 사시는데 그 황 목사님을 도와서 이분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이제는 은퇴하시고 이 인디안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LA와 애리조나 사시는 분들이 어디들 가든지 만나서 같이 다니십니다. 돕는 거예요. 그냥 텐트 치면서 같이 야영을 하세요. 곽동원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저 연해주에 우스리스크에 추운 날씨에 지금은 들어와 계세요. 추운 날씨에 계시지만 혼자서 사역합니까? 처음에는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에요. 유라 목사님을 비롯해서 고려인 3세이신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소망교회가 이제는 도움만 받았던 소망교회가 이제는 목사님을 돕고 있어요. 조강수 선교사님 혼자서 탈북자 사역하시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오바다 선교사님이 있고 정유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역 혼자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 정도는 알잖아요.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바라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교회의 악한 모습들을 짓밟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역하라고 하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 이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 여러분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다가 쏟아놓고 가실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그 모습들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